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수백 명을 직장에서 해고했다고 유엔이 22일 밝혔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이날 공개한 2023년 4분기 아프가니스탄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노동권과 교육권,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시행 및 공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혼이거나 남성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 일하는 것을 막거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조치가 탈레반 정부의 미덕전파 악행방지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히잡 등 복장 규정 위반 사유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최소 6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 보호자 없이 여성이 장거리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남성 친척을 동반하지 않은 여성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21년 재집권한 뒤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막아왔습니다.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4월 탈레반 정권의 여성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23일 12억 달러 규모의 곡사포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지원 조달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회원국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탄 종류인 155mm 곡사포탄 약 22만 발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탄약 싸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은 나토 회원국들의 영토를 방어하고 탄약 비축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가 이번에 구매한 포탄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루스템 우메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탄약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포탄 생산은 프랑스 넥스터사와 독일 융한스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도까지는 24개월에서 3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나토 지원 조달국은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부터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코트디부아르와 나이지리아, 앙골라의 앞선 첫 방문국 카보베르데의 수도 프라이아에서 이날 율리시스 코레이아 에실바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카보베르데가 미 해외 원조기구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과의 계약 두 건을 완성한 첫 번째 국가라면서 이어 세 번째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은 경제성장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 계약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바 총리는 카보베르데가 외교정책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통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카보베르데에 이어 이날 코트디부아르로 이동했으며 오늘 아비장에서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재임 중 네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하르키우 등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날 이른 시각 이루어진 이번 공습은 크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내 두 개 주요 도시 등을 목표로 했으며 하르키우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당해 3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고 올레시네 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이후 루테레코우 하르키우 시장은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 30동이 파손됐다며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츠코 크리우 시장은 최소 3곳에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0명이 부상당했고 건물 여러 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41발 중 2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영하 10도, 최고기온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m, 서해 앞바다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군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획득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최소 3차례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its invasion has faltered, Russia sought more gasoline for its fire. It turned to Iran and the DPRK.
우드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침공이 주춤해지자 우크라이나와 도시들, 국민을 상대로 사용할 추가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이란과 북한에 의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잠재적 기술 이전은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The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potential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the DPRK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우드 차석 대사는 안보리는 결의에 따른 의무를 훼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하고 북한산 물자의 불법 조달을 중단하며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황중국 유엔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는 물론 한반도에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처럼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위반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2006년에 대북 제재 체제가 수립된 이래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태라는 것입니다.
Russia's use of North Korean missiles in Ukraine also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as well as
황 대사는 이어 문제의 미사일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가 사정거리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더 많은 무기 판매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같은 중요한 군사적 능력을 대가로 받을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s more problematic for us is the probability that DPRK may receive in return from Russia.
황 대사는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무기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와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을 우려한다며 그들이 지속적인 군사협력과 관련한 문서를 갖고 있었던 것을 언론이 포착한 것은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기할 때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 표지에는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관 장소로 추정되는 우주 로켓 연구소 프로그레스, 워로네주 기계공장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는 북한의 무기 개발 총책인 조충룡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장도 동행했습니다. 시로 미츠코 유엔 주재 일본 차석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Russia ruthlessly using its own weapons, including those obtained from North Korea against Ukraine.
러시아가 애초에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에 더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서 입수한 무기와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무자비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도 북러 무기 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외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안보리 회의에서 합의된 여러 결의들을 위반하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주문하고 있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orders its weapons from the DPRK in violation of multiple resolutions agreed in this chamber under this Russian foreign minister's instruction.
프랑스의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슬로베니아의 사무엘 주보가르 유엔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수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n the arms transfers, we would like to state our deep concern over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이어 이런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안보리에서 추가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과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은 채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편견 없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막는 핵심 요인은 서방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absolute majority of unbiased experts see very clearly that the key factor which impedes ways towards.
그러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한국, 일본 등 47개 나라와 유럽연합 EU는 22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 이란, 벨라루스 등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지속적으로 군사 지원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차 유엔 대사가 대독한 성명에서 이들은 여기에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채택된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ncludes Russia's and DPRK's violations of the UN arms embargo on the Democratic Republic of Republic.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자국 무기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국가가 러시아에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슬로베니아가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안보리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19일 VOA에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슬로베니아는 북한의 위반 행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 북한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영내 국가들이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베니아의 원칙적인 입장은 유엔 안보리가 모든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다루고 규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무기 시험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슬로베니아는 올해 2년간 한국과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북한과 이란의 도움을 받는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 이란의 지원 덕분에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Russians certainly aren't suffering under that same uncertainty as they reach out to North Korea for ballistic missiles and by the way continue to fire them and drones from Iran and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접근에 확보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조달하며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무기 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krainian commanders, I believe, can be forgiven right now. From having to make some pretty difficult decisions about what weapons they're going to
expend.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다음 배송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무기 사용을 확대할지, 어떤 포탄을 발사할지, 어떤 미사일을 사용할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그런 상황에 두는 것은 끔찍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선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활발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라는 점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61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내용이 포함된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남북 국경 통제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우선시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최종 군사 지원안을 발표하고 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의회에 조속한 새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예산안 관련 논의를 했지만 안보 예산 편성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4일 브리핑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당시 북러 탄도미사일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유엔 무대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의무를 위반한 북러의 책임을 묻고 제재를 계속 부과하며 무기 거래를 폭로하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capabilities and to counter their missiles. And
리드 위원장은 지난 18일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향상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극초음속의 경우 추적과 유격이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우리는 그런 뉴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take news like that Seriously.
다만 북한이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이를 격추할 수 있는 역량을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평하기 망설여진다고 답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 문제가 현재 미국의 도전 과제로 여겨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look, it's no mystery that defending against hypersonics is a
이어 극초음속 무기 문제는 우리 군에서 비교적 최근 발생한 위협이고 과학계는 극초음속 문제 해결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China, Russia have hypersonics.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설리번 의원은 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 보유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 즉 시속 6,120km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에 관한 한 우리는 북한의 그런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내 동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 하원 의원이 전 세계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며 북한의 핵 위협 공세를 거론했습니다. 핵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세계가 지금처럼 불안정한 핵 상황에 놓인 적은 없었다고 경고했습니다.
Mr. Speaker, the world has not been in such an unstable nuclear situation since the 1962.
맥거번 의원은 지난 17일 핵무기 위협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채택한 결론에서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전쟁 언급 등 고조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격적 언사와 관련해 핵능력을 포함한 첨단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을 책임지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그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거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외에도 이라는 핵무기 구축 역량을 늘리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핵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3 nations have signed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entered into force 3 years ago on January 22nd.
맥거번 의원은 3년 전인 2021년 1월 20일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에 93개국이 서명했다며 미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맥거번 의원은 하원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며 의회선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뿐 아니라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소위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가결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틀 후인 2021년 1월 20일 발효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이 조약이 미칠 영향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맥가번 의원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0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을 특정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하면 주요 국가 이익 보호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 유지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초당적으로 우세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북한 억류 피해자 케니스 백 씨의 손배소 소장을 반송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 측은 수신인 서명이 남아있어 소송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배달된 케네스 배 씨의 손배소 소장이 반송 처리됐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대표부가 해당 우편물을 돌려보냈다면서 그러나 수신 기록이 남아 소송을 무효화하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우편물 서비스 페덱스 측으로부터 지난달 21일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이 성공적으로 운송됐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배 씨 측은 지난달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과 한글 번역본 등을 담은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 대표부가 우편물에 대한 수신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우편물에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배 씨 측이 제출한 페덱스 운송 기록에는 우편물이 뉴욕 북한 대표부에 도착했다는 문구와 함께 받은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 소속 직원이 우편물을 전달받은 뒤 수신자 확인 서명까지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배 씨 측은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60일 후인 다음 달 21일까지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공식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 즉 자동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4일 배 씨 측에 이달 4일까지 대체 송달 방식을 통해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며 뉴욕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게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이 대체 송달을 명령하면서 배 씨의 대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배 씨 측은 법원이 명령한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이행했다며 북한의 X 계정을 통한 소송 사실 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배 씨 측이 지난 3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배 씨 측도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배 씨 측은 X를 통한 소송 고지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3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편물을 통한 소송 고지와 별도로 북한이 약 40일 이내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응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전례상 북한이 소송에 직접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지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약 60일이 지난달 법원 서기관실로부터 북한의 궐석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와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 등의 피해를 입은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 등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가발과 속눈썹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북한산 제품의 미국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수염 등 인조 모발 제품이 1억 6,674만 달러어치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1,157만 달러 대비 14.4배로 급증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기 전인 2019년 3,106만 달러와 비교해도 5.4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2억 9,189만 달러의 57.1%에 달합니다. 북한은 UN의 대북 제재로 철광석과 석탄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막혀 웨어버리의 차질이 빚어지자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되파는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외 가공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 주문자 생산 방식 OEM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1억 6,674만 달러어치 가운데 역외 가공 제품 수출액은 85%인 1억 4,168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이 중국 상표를 달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이란 점입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의 수출액은 55억 3,429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28억 4,143만 달러로 51.3%에 달합니다. 미국의 중국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수입은 압도적으로 많아 2위인 나이지리아 6억 5,844만 달러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수입액은 전년 25억 6,849만 달러 대비 10.6%인 2억 7,294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독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중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이 급증한 만큼 이런 북한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로이 스탱오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2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과거에는 수산물과 섬유의 경우 모르고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면서 현재 가발이 북한의 대중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가발 산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가발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수입 허가 없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북한산 가발의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경우 세관에서 압수되고 조사 결과와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북한산 제품이란 걸 알았는지 등의 인지 여부에 따라 기업은 경고부터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도 BOA에 기업들은 제품의 출처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 회사 등이 의도치 않게 북한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제품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정보 취합이 용이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제품 출처를 주의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실제 벌금을 낸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실시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국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이 유엔에서 4년여 만에 공개적 인권조사를 받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시하는 14개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 대상에 중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국제인권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적진 않지만 유엔이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제도란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 11월에 이어서 오는 23일 4차 수검을 받습니다. 미국 내 중국 인권 옹호 단체인 중국 인권 수호자의 월리엄 리 연구 옹호 담당과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중 하나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UPR은 특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은 23일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중국에 대한 UPR에 앞서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우려사안을 요약한 이해관계자 보고서, 유엔조약기구들의 중국인권상황평가 요약보고서, 중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등 3가지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제인권조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중국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며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엔 중국 내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와 더불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보고서를 통해 지난 3차 UPR에서 각국의 권고안 중 80% 이상을 수용했고 인권보호를 국가통치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가 4년 전보다 더 악화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150여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의 세라 브룩스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BOA에 중국이 2018년에 수용했다고 밝힌 권고안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보호와 소수자 권리 보장에서 거의 정반대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기업과 인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등 여러 인권단체는 중국이 지난 몇 년간 100만 명 이상의 티베트 출신 아이들을 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고 위구르족에 대해 대규모 박해를 가했으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홍콩 민주화운동가 수십 명을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거는 등 다양한 종류의 인권침해를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위구르 회의의 줌레타이 아킨 대변인은 BOA에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23일 UPR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이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학대 행위를 언급하길 바란다며 구금 수용소, 이중언어 교육 정책, 기숙학교, 강제불임 수술,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억압체제 등을 실례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국가보고서에서 국내 모든 민족이 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소수민족 문제뿐 아니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과 국제감시단체들의 평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유엔인권기구에 보낸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답변서에서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뷰에 이번엔 공동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의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런 주장은 우스꽝스럽고 중국이 동맹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어리석은 선동가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3일 UPR에서 얼마나 많은 정부 대표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롯해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의 문제를 제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인권 수호자의 니 담당관은 중국은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 부드러운 질문을 하거나 칭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UPR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탈북 여성 인권운동 활동을 하는 통일만 연합회 김정화 대표는 뒤에 유엔 유럽본부 벽에 설치한 포스터가 일부 사라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 명이 이란과 쿠바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22일 종일 중국 정부의 인권 정책을 옹호하는 부대 행사를 열었다면서 서방 인권단체들은 이런 행사 뒤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걸 유엔이 알고서도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에 대응해 유엔 유럽본부 건물 밖에서 티베트, 위구르족 인권 문제 부대 행사와 언론 브리핑 등을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전 중국 담당 국장은 VOA에 이런 단체들의 노력은 중국 정부의 행태를 가장 명확하고 사실의 근거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국장은 중국의 인권 침해 범위와 규모는 분명하며 문제는 관련국 정부가 함께 모여서 이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부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할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국 정부가 중국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모든 국가들이 탈북민 강제 송환을 삼가고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23일로 예정된 중국의 4차 UPR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9일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1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비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유엔 인권사무소 문서들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자체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은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하고도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북한이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등 국제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지난 19일 보낸 서면 답변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에 억류됐던 북한 주민들이 10월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고문 방지 협약에 명시된 국제 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600여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UNHCR은 중국의 4차 UPR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며 탈북민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자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선 북한 내 고문과 인권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후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가 22일 이후는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부룬디, 북한, 에리트레아, 미얀마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이날 승인한 2024년 유엔인권 무대에서 이후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사회 결론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유는 2024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우려 상황에 대응하고 이에 관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이유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학대에 관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국가별 정리인권 검토를 고려해 유엔 인권 시스템과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대화 제안들을 수락하고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을 북한에 복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실현할 것과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한편 이후 이사회는 이번 결론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하는 어느 곳이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라며 이유는 국제범죄의 모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책임규명 추구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면책과 싸우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유는 인권침해 및 학대,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국가들의 요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올해 유엔 인권무대 우선순위로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 미얀마, 이란 등의 인권 상황과 고문, 규탄, 사형제 반대, 종교자유 수호 등을 꼽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10도,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로 맹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2 내지 4m, 서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5도. 안주 맑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5도.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6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강계 흐리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4도. 개성은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저 영하 4도. 사리원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5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2도. 장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7도, 최고 영하 13도.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8도, 최고 영하 13도. 원산은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청진은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3도.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는 영하 6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이 끼고 최저 영하 3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최고도 영하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2 내지 4미터, 먼 바다는 2 내지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 내지 2.5미터, 먼 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수백 명을 직장에서 해고했다고 유엔이 22일 밝혔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이날 공개한 2023년 4분기 아프가니스탄 인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노동권과 교육권,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시행 및 공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혼이거나 남성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 일하는 것을 막거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조치가 탈레반 정부의 미덕 전파 악행 방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히잡 등 복장 규정 위반 사유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최소 6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 보호자 없이 여성이 장거리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남성 친척을 동반하지 않는 여성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21년 재집권 뒤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막아왔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4월 탈레반 정권의 여성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의 교전에서 지난 하루 사이 24명의 병사가 전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 무장대원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켓 추진 수류탄 한 발이 병력 경계 임무 중이던 탱크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마스 기반시설 해체를 위해 이스라엘군이 폭발물을 설치했던 2층 건물 두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 내부와 인근에 있던 이스라엘 예비군 21명이 사망했다고 하갈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하갈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건물에 설치했던 폭발물이 터진 이유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사망한 병사 3명을 포함해 하루 사이 24명의 이스라엘군 전사자 발생은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시작된 이래 1일 단위로는 가장 많은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날 중 하나를 경험했다면서 절대적인 승리가 있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의 가족들은 어제 이스라엘 의회에 난입해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와 중동 내 친이란 세력들에 협력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라크 항공사인 플라이 바그다드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정예군, 쿠드스군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내 이들의 대리 집단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라크 내 주요 동맹인 카타이브 헤즈볼라 지도자와 지지자 3명 그리고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 한 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번 조치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과 그 대리조직망들이 미국인들과 지역에 가해온 지속적인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히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을 상대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 조직망은 하마스의 테러를 지지하는 성명을 계속해서 발표해왔고 미군에 대한 공격도 연이어 다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은 영내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란의 불법적 활동들을 계속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별도 보도자료에서 하마스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간 금융거래를 도운 가자지구의 하마스 산하 금융거래소들과 소유주, 관련 조직망 등 하마스에 대한 다섯 번째 제재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23일 12억 달러 규모의 곡사포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지원조달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회원국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탄 종류인 155mm 곡사포탄 약 22만 발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탄약 싸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은 나토 회원국들의 영토를 방어하고 탄약 비축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가 이번에 구입한 포탄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